매기 성경 강해.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 제1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시편 강해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시편으로 모시겠는데요. 오늘은 시편으로 보면 일곱 번째 시간인데 11편이 되겠네요. 이 11편은 영장으로 맞춘 다윗의 아주 훌륭한 시편 가운데 하나로 알려졌습니다. 어떠한 배경으로 본 시편이 기록되었는지는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다윗의 어려움과 박해 속에서 나온 그러한 시라고 하는 것은 뭐 읽어보면 분명히 알 수가 있으니까요. 저는 스튜어트 피어룬의 말을 인용을 하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자유주의 신학을 가진 사람으로서 주목할 만한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우리야 뭐 이 극동방송의 색깔이야 자유주의 색깔이 아니잖아요. 아주 보수주의고 말씀 중심적이고 또 하나님 중심적이고 교회 중심적인 그러한 방송인데 왜냐하면 그분의 좀 이 해석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좀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시편 기자는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는 도망하면서 자기의 안전과 피난처를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지만 그는 사람들의 충고를 거부합니다. 그의 의로우신 왕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종들에게 시편을 주시지만 버리시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인이 아니라 악한 자들이 두려워해야 할 것이다 하는 거죠. 본 시편 이 11편이 너무 짧고 일반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배경에서 어떠한 시편이 기록되었는지 쉽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핍박과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 지어진 시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델리치 후자, 이 델리치는, 그러니까 그 아주 구약 해석자 중에 칼과 델리치가 있거든요. 아주 유명한 그 성경 해석자예요. 그 중에 이 델리치라고 하는 사람은 후자를 취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산으로 도망하면서, 그러니까 그 아들의 충고를, 또 어떻게 보면은 사울의 그 어떤 그 고난을 피해서 아마도 산으로 도망갈 때 이 시편 11편을 기록하지 않았는가 하는 해석들을 해내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을 때 들염소 바위로 도망하라고 사무엘상 24장 2절에 말을 했었는데요. 그러한 견해는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11편 3절에 보면 터가 무너지면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표현은 법적인 권위가 뒤집히는 때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마 이때가 이 사울왕 때 이 도망가면서 기록한 시가 아니겠는가 그 배경을 그렇게 추론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는 이 자유주의자의 의견과 같이 나름대로 이 해석에 있어서 이 어떤 그 배경적 해석에 있어서는 참 의미가 있다라고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저는 본 시편이 또한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하던 때를 배경으로 했다라는 주장에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위대한 왕의 심정이 정말 적나라하게 그 구절구절에 배어 있으므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또 추론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건 사울왕을 피해서건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건 다윗이 궁급한 지경에서 이 시편을 기록했다고 하는 사실만은 우리가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11편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대로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민고. 이것은 오늘날 심리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충고일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문제로부터 벗어나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쉴만한 곳으로 피하라 하는 것이죠. 새가 산으로 도망하듯이 현재 여건에서 도망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피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좀 오래전에 어떤 사람이 훌륭한 주부에 대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하고 싶으면 그렇게 도망해라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 때를 들었습니다. 그때 그 주부가 이런 말을 했죠. 무엇에서 벗어나고 싶습니까? 이 아름다운 집입니까? 사랑스러운 자녀들입니까? 아니면 훌륭한 남편입니까? 당신이 어디로 가든지 항상 문제를 지니고 문제를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은 자신으로부터 결코 도망할 수 없습니다. 뭐 이러한 나름대로의 그 해석을 해주는 것은 참 의미가 있지 않나 싶었어요. 사람들은 다윗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우리의 구조적인 사회 그리고 아주 획일적인 문화 속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고속도로를 우리가 쭉 다 예를 들어서 뭐 서울에서 부산까지 뭐 자동차로 가면 얼마 걸리나요? 5시간 뭐 5시간 반 6시간 뭐 이렇게 걸리나요? 뭐 이렇게 자동차를 타고 간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비행기를 타고 어디를 간다고 생각해 보시죠. 자기의 그 힘든 상황을 버리고 말이에요. 세계 한 바퀴 돌면 뭐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건가요? 구경은 제대로 하려는지 모르지만 상황은 그대로 있단 말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복잡하고 바쁜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 한적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직면한 문제나 어려움을 피하기 위하여 휴식처를 찾는다면 좋은 일이 아닙니다. 두려움 때문에 도망해서는 안 됩니다. 다윗에게 도망하라고 충고했던 많은 사람들은 자기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다윗이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다음은 11편 2절인데요. 악인이 화를 당하고 살을 시위에 먹임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움에서 쏘려 하는도다. 요 내용이 압살롬 때의 내용이라고 추론을 해볼 때 압살롬을 추종하던 자들이 기회만 있으면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을 것 아니겠어요? 그들은 서로를 증오했습니다. 아버지 쪽에서는 반란군을, 압살롬 편에서는 아버지를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쓰러뜨리려고 이 땅에서 없애게 하려고 노력을 했겠지요. 그러나 다윗은 정찰을 위하여 퇴각했다가 다시 아들과 싸우기 위하여 군대를 데리고 나중에는 돌아오게 됩니다. 다윗은 자기의 세 대장들에게 내 아들 압살롬은 해하지 말아라. 내 아들 압살롬은 해하지 말아라. 그리고 전장에서 보고가 있을 때마다 내 아들 압살롬은 어떻게 됐니? 내 아들 압살롬은? 내 아들 압살롬은? 그러면서 묻는 그러한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와 싸우는 데 있어서 커다란 실수를 저질렀던 것이죠. 왜냐하면 다윗은 노련한 전사였고 모든 전략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산과 숲속에서 싸우는 방법을 알고 있었어요. 압살롬과 그의 부하들은 경험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싸움을 한다면 질 수밖에 없었어요. 압살롬 편에서도 증오가 있었고 비록 다윗의 마음에도 아들을 미워하는 것이 왜 없었겠습니까? 아마 그런 내용이 있었죠. 그러나 다윗의 대장들 가운데 하나였던 요압이 기회를 보아 압살롬에게 화살을 던져 쏴서 이렇게 죽게 했단 말입니다. 그 아들의 죽음은 다윗의 마음을 상하게 했어요. 비록 애비에게 반기를 들고 반역한 그러한 아들이었지만은 말입니다. 저는 다윗이 그 상처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도망을 했었어요. 싸울 수도 있었는데 말입니다.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나름대로 의지를 여기에서 또한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3절을 한번 보아보세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이것은 아마 오늘날도 여전히 유효한 질문이라고 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사방에서 도전을 받고 있잖아요. 내가 이미 이러이러한 상황 속에서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리 내 상황이 옳다 할지라도 옳게 봐주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성경에서 처음부터 정죄했던 새로운 도덕이 등장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문제는 의인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일어나고 뭐 난리법석을 펴도 말해요. 이럴 때에 과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들이 무엇으로 그 사람들에게 정당성을 이야기해 나갈 수가 있는가? 저는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시편 기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4절인데요.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를 감찰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를 시험하고 계시고요.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은 하나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 도달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팔을 벌려 그분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붙잡아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할렐루야 합창은 할 수 없을지라도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터가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늘이 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여호와를 붙들고 나아가면 승리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시편 저자는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찬송 함께 하시고 계속 말씀을 나누죠.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찬양 전에 그런 내용을 나누었어요. 시편 11편이 다윗의 시지만 어떤 상황에서 기록이 된 것이냐. 두 가지 의견이 있었다고 그랬죠. 하나는 사울왕에게 쫓기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압살롬에게, 그 아들 압살롬의 반란 때 뭐 도망가기도 했었고, 뭐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 매기 목사님은 후자를 택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11편 5절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라는 표현은 하나님은 의인을 시험하시고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성경 해석자들의 견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잘 견뎌내는가, 잘 이겨내는가 하는 것들을 보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누구인지 아시며 그의 자녀들을 시험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시험하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미워하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과 그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저 사랑하시기만 하는 분으로 생각하신다면 본 시편을 비롯한 다른 시편들을 여러 번 읽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사악한 자들을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그저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자를 사랑하시는 거죠. 저는 하나님이 마귀를 사랑하신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악한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마귀는 미워하시고 대적하시고 정죄하시고 벌을 내리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러한 구별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즉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들을 사랑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를 좋아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매우 사랑하시죠. 그렇게 사랑하심으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죽기까지 내어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계속해서 죄를 짓기를 고집하며 죄를 버리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 사랑하시겠어요? 그는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데요. 또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원수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의미 있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며 악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구원해 주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늘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처럼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악한 것에 대해서는 진노하시고 노여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되겠죠. 자, 11편 6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물을 내리치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 장의 소득이 되리로다. 오늘날 악의 잔들이 가득 차 흘러넘치고 있다고 보는데요. 하나님은 악의 잔들이 흘러넘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악한 자들이 번영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비를 내리십니다. 사실상 악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비를 얻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지금은 어느 면에서 보면 악인들의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악이 번창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실까요?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비우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의를 사랑하십니다. 환난 때에 터가 없어지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정직한 자는 그 여호와의 얼굴을 찾아 뵈어야 하고요, 그 얼굴을 앙망해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들을 생각을 해보면 참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서 이 시편 11편을 접고 12편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12편은 예언적으로 볼 때 앞에 나온 것들과 유사한 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 시편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의 건강한 남은 자들과 경건한 이방인들에게 항상 임할 환란의 날에 마침내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는 동시에 거기엔 하나님을 또 뭐예요? 이 배교하는 거 있잖아요. 반대하는 거. 하나님 없다고 주장. 이런 부분들도 정확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12편 1절을 보도록 할까요?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도소이다. 여러분 이런 말 있거든요. 오늘날 엘리야 컴플렉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뭐 일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알아들을 만한 말인데요. 여러분 엘리야 컴플렉스가 뭔지 아세요?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오직 나만 혼자 남았나이다. 뭐 오직 나만 혼자 남았나이다. 다 도망가고요. 다 없어지고요. 다 죽고 오직 나만 혼자 남았나이다. 오늘날 나 혼자만 하나님을 위하여 서 있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컴플렉스가 있다는 거예요. 다 나만 온전히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있고 나만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확한 판단이 아니지만 한편으로 보면 사방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음에는 틀림이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을 보실까요? 저희가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오늘날은 그리스도인들이 진리를 말해야 할 때가 아니겠어요? 즉 사람의 얼굴 앞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보는 데서는 말해요. 뒤돌아서가지고는 저렇게 말해요. 이래서는 안 된다고요. 이런 표리부동한 행동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이거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3절과 4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의 혀로 이길지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오 함이로다. 시편 기자는 여기서 교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는 하고 싶은 말을 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배교하는 이러한 특징이 나타나는 사실들을 알 수 있습니다. 유다는 장차 임할 배교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는 자랑을 말하며 이를 위하여 그러니까 이득을 위하여 아첨을 한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배교자들은요. 거짓말쟁이에요. 참 거짓말쟁이. 여러분 이거 우리가 영안을 열어서 이거 잘 구별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사는가 살펴볼까요?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원수들은 세 마리의 새끼 돼지 이야기처럼 꿀꿀거리고 있습니다. 두 마리의 새끼 돼지는 커다란 여우가 그들을 불러버렸기 때문에 집을 잃었어요. 그러나 그 바람에 견디었던 막내 돼지는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마리의 새끼 돼지에 관한 이야기는 다윗의 말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안전한 바위 틈에 숨으리라고 하신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 안전지대에 있게 됩니다. 세상의 바람에 떠밀려가지 않습니다. 그저 세상의 풍조를 쫓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그쪽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를 복주시고 그에게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6절을 보실까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여 흑도가니에 일곱 번 단련한 은갓도다. 7절, 8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저희를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보존하리이다. 비로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에 악인이 처처에 횡행하는도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고요. 특히 대환란기에는 더 심하게 나타날 그런 뭐라 그럴까요? 배교의 현상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사야 66장 5절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을 했는가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아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제 생각에는 말세에 예루살렘 성전의 예배를 묘사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원수들이 자기를 체포하러 오셨을 때 뭐라고 그랬죠?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두움의 권세로다 라고 누가복음 22장 53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원수들의 지배를 받는 때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가 환란의 때입니다. 어느 면에서 보면 그 환란은 지금 시작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전 세계 각지에서 이 복음 증거하는 일에 방해를 받는 그러한 지역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얼마 전에 그 스리랑카의 목사님 한 분이 저희 교회를 방문하셨는데 스리랑카가 기독교를 이렇게 전도하고 선교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기 위해서 이상한 법을 만든다는 거예요. 뭐 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요. 그 법이 통과가 되면. 아마 통과될 확률이 참 많기 때문에 전 세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알려서 마치 에스더가 그 어려운 상황을 알려가지고 그 상황 속에서 벗어나려고 했듯 뭐 그렇게 알리러 오셨더라고요. 여러분, 아랍권에서 아직도 공산권에서 복음의 자유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느 면에서 보면 지금이 환란의 때입니다. 환란은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부터 말세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우리는 보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들의 생활과 마음 속에서 어떤 가치 있는 목적이 없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떠한 일도 일어나도록 허용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꼭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함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기 성경강해 지금까지 스루더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시편 강해 말씀으로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청취소감 보내주신 분께는 줄기세포 연구기업 RNL바이오에서 온가족이 들을 수 있는 마이퍼스트 음반과 나침반 출판사 신간 나쁜 감정과 내적 갈등을 이기는 법을 제시한 해럴드 세일러 박사의 자신을 사랑하며 사는 법을 보내드립니다. 청취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인터넷 홈페이지 www.febc.net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이용 시에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